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영어로는 Rejoice evermore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우울증, 기쁨 부재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계기가 되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우울증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또 몇 분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스펄전에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구제책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고, 정말 침례교 목사로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설교를 하던 그런 분도 어떻게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세상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다마스쿠스 도상 그 이후 사건 이후부터 변화된 그런 삶을 쭉 제가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인간의 그런 그 시각으로 보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일 매시간 매초가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건데, 더구나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다 움직이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어떤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기쁨 아니라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온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사람이 내게 위협을 가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렇죠? 어떤 환경이 와도 지켜주시는 그 확신, 그 확신,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신분과 관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와 같은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8장 31절 33절에 이걸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for us, 우리를 위하시면 against us,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대적할 수 있겠냐.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냐. 세상 일로는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는 잘못된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데리고 가서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도대체 정죄하는 자가 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믿음을 올인을 해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 믿음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오후에는 크리스찬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한 일곱, 여덟 가지가 있어요. 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기쁨이 생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 사례나 이런 걸 들어서 대여섯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명령으로 자꾸 되는지, 그 방해 요소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짚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메가도 목사님의 원래 그 제목은 다른데 어떤 다른 곳에서 그 설교를 올렸더라고요. 제목은 이제 크리스찬 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이제 크리스찬 조이,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유튜브 설교 거기 올릴 때 밑에 보면 이렇게 쓰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리지널 그 설교 이거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아, 참 감사한 거는 파이퍼든 아니면 메가드든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한 거를 어떤 분들이 다 타이핑을 다 이렇게 쳐줘갖고 모든 설교가 설교도 있고 그 밑에 설교문도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이게 영어는 그게 이제 가능해서 그렇게 다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링크를 가서 누르시면은 설교도 나오고 그 설교와 함께 밑에 설교문도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53년 목회를 했더라고요. 같은 교회에서 53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가운데 메가도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 그 다음에 목회, 여기에 관한 그런 그 설교가 이제 또 올라와서 이제 들었어요. 들었더니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너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너 자신, 목회자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가르치는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가르치는 똑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동일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구나, 목회자 자신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똑같은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잘 됐는데, 맨 마지막에 아주 좋은 그런 그 비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못을 박는 거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건데, 목회자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면 못을 깊게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크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가 아니라 그 삶이 그가 가르치는 것을 뒷받침하면, 그러면 못을 깊게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을 깊게 박을 수 있다. 이게 목회자가 늘 기억해야 될 그런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칼빈주의자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싫어해요. 원래 좀 이거는 아니다. 근데 그분이 칼빈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 이런 거는 아주 제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제일 이 현존하는 목사들 중에는 최고의 목회자가 아닐까. 그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누가 타이핑 쳐갖고 원고까지 다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이가 82세인가 83세인데도, 참 정말 그렇게 목회하고 꿋꿋하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그 우울증 이런 것이 자꾸 주기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이제 이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했는데,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한 시간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 한 시간 하면 한국말로 한 시간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1시간 50분 하고 뒤에 오후에 50분을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4,50분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크리스찬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와 기쁨의 방해 요소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한 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 오전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옆에서 백합이 자라나고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이런 좋은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그렇죠? 비방을 하고 모든 걸 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예. 목사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인 컨트롤,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렇죠 승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전과 오후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는 기록으로 저를 위해서 일단 남겨놓으려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빌립보서 3장 3절 가서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에 무슨 일이 뭐 좋은 게 조금 생겨도 나쁜 게 뭐가 생겨도 그게 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관점에서는 내게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 생기는 일이 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상관이 있는 일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복을 줬냐 에베소서 말씀 1장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에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해도 어떤 자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해도 어떤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놓은 그 복된 일 그 일에 눈꽃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모든 복이 근데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매장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인 복이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이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영혼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래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 사람에게서는 배우지 말라는 거구나. 뭐 1차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목사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운다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 최종적인 결정 누가 뭘 가르치잖아요. 최종적으로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올바르게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 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인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걸으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노예시장이 종으로 팔려가 있는 걸 물러줬다 그래요. 그걸 대속했다 그래요. 대속. 대속했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보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증.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면 보증서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물러줬다. 피값을 치르고 물러줬다. 여기에 대한 보증서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다음에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봉인하는 봉인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갖고 봉인해주는 봉인이 있어요. 그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면 참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이제 4절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1장 3절에서 4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미 우리 것이 되었나니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다 divine nature. 우린 지금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인간으로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성경에 가서 보면 뭐로 돼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런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구원 자체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우물이니까 이사야서 12장 2절 구약을 가서 읽어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구원이시고 구원이 되시기도 하고 앞으로도 구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구원은 단순히 지옥불 속에서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저를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거든요. 여기서 구출해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요한복음 16장 24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보세요.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인격체를 두고 주여 이 일이 주님의 일과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와 같은 특별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이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 유명한 그 구절들은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한번 가서 제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가서 항상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에도 거기 그렇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모든 이해를 패싱, 넘어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과 화평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늘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항상 컨비네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예, 이거를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는 그냥 밤에 화장실에 이제 갈 때도 그걸 외우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밤에, 밤 12시에, 밤 3시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이것만 그냥 기억을 하고 제가 이것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거기 같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면에서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차원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보이는 차원에서, 우리 눈으로 지금 보는 보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성도들의 교제가 정말 기쁨의 교제가 돼야 된다.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해 기뻐할 때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기쁜 일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낙심했던 그런 심령이 다시 충전을 얻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다수 교회들이 락음악을 동원하는 거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뒤로 넘어지고 꽝꽝대고 이게 해서 인간의 감정을 엘리베이션, 이게 고향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어때요? 그거 하고 나면 그냥 차 타고 나가는 순간에 그거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이런 그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그러한 그 느낌,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런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때 그때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증 느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사실 거의 사람도 못 만나고 교회 와서도 무슨 교제도 못하고 끝나자마자 그냥 쫓겨나가듯이 도망 나가듯이 가야 되고 이런 일이 거의 2년 이상이 이제 지속이 됐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상당히 크다. 그게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하면서 교제가 이제 풍성히 이루어지고 이제 마스크 야외에서 쓰는 건 이제 다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야외에 나가서 좀 교제도 하고 좀 지역의 지역 인도자들하고 다 같이 좀 해서 자꾸 모이기도 하고 주일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저녁 때까지 같이 나면서 교제도 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크리스찬 기쁨이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도 이거 지금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내가 깊이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노니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기쁨을 얻고자 했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 디모데를 만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게 다 모여들잖아, 이쪽으로. 그렇죠? 여기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은 기쁨을 누릴 그런 가망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가망성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형제 자매들을 뭐 금요 모임 오시는 분은 금요일도 모이고 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렇게 모일 때 정말 여기에 내 기쁨이 있는가? 예, 그렇죠? 같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가? 정말 같은 어려움을 나누고 속박을 당한 그런 사람의 심정에서 이 사람에게 진심 어린이와 같은 사랑의 충고도 줄 수 있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능한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기쁨이 이 땅에서 지속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탑픽은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건 원리를 깨달아야 되듯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 아, 어떻게 하면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아니면 어떤 자들하고 사귀면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 요거를 저와 여러분 이것도 조직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또 이렇게 다 해온 겁니다. 자, 교회에 늘 나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성도인 것 같은데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심각히 생각해봐야 될 이유예요. 그럼 뭐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하나님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기쁨이 말 그대로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이 봐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없고 기쁨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경우가 다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지 매일같이 좋은 환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더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렇죠 공의와 정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악한 악조건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면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 외에는 그런 기쁨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이 없으면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기쁨이라는 걸 모른다 구원받고도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를 그걸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잘 이렇게 판단해보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일이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알지 못하면 기쁨을 이제 빼앗길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그런 신학의 이제 풍조가 있어요. 그 신학의 풍조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을 이렇게 낮춰놓는 거예요.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까지는 아니다. 많이 알긴 알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런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까지는 알지 못한다. 그렇죠? 예, 우리 영어로 He holds our future. 우리의 future,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냥 하늘에만 계시지 인간의 삶에는 개입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하나님은 거룩한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더럽고 추악한 이와 같은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뭔가 일이 잘못돼서 인간사의 일이 잘못되면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신신학 이런 풍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요 정도의 하나님, 이 정도의 하나님이면 절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주권이라는 걸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냥 미주할 고주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권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재용이라는 삼성 부회장인지 회장이 있는데 거기 삼성 직원이 50만 명이 있는데 그 50만 명 아침에 8시에 나오는지 다 일일이 출석부 체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컨트롤링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 회장이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큰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걸 끌고 나가되 이 회장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 일에, 그 회사에서 안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인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런 모든 걸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참 여기 메가드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더라고요. 은사주의자들 그다음에 기복신앙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항상 공격을 하고 있다 해서 그냥 하루 종일 말하는 게 마귀 사탄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이혼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침입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내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암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너 나가라 그러기나 하루 종일 왼종일 1년 365일 마귀 쫓는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재밌게 얘기했어요. 메가드가 이런 사람이 바로 사탄의 주권하에 놓여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탄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심은 해야 돼요. 사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귀가 하면서 맨날 귀신이야. 우린 마귀라고 한 걸 우리나라는 귀신이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빗자루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에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주권하에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마귀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왜 걱정해서 사서 암을 마귀가 일으킨다 그러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 그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암이 생길까, 부부가 어떨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맨날 귀신 쫓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 사탄 마귀도 창조물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어요. 물론 욥처럼.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허락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신 생각하고 귀신 쫓아야 되겠다고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죠? 그걸 뛰어넘은 거다,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개가 옆에 와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고 뭐 해도 그게 나와 여러분의 복을 위한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사실이고. 예.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처럼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도 내에서 일하는 그와 같은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일 마귀 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웬걸 벗어났다고 하고는 하루 종일 걸려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귀신 이야기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게 왜 그러냐? 신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신학 때문에 또 생기는 이 기쁨의 그 뭐라 그럴까, 부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또 뭐 목사가 이제 그걸 가르치잖아요. 구원을.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보면서 구원을 잃는 듯한 그와 같은 구절만 계속 빼갖고, 그래서 한 100구절, 뭐 100구절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갖고 계속 주입을 시켜, 영어로 인닥트리네이션에서 교리로 해서 계속해서 폭탄을 퍼부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 걸로, 그렇게 잃어버리는 걸로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거 하면 구원 잃어버릴까, 저거 하면 구원 잃어버릴까, 그냥 계속해서 이 사람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만 생각을 하고 살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이 십자가에 달신 그 예수님의 성경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영원 무궁토록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짓는 걸 통해서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는 해야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생겨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성화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는 거다. 제가 그래서 스펄전을 조금 아까 점심시간에 가서 잠깐 읽어봤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우울증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심성이 이렇게 곱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죄를 지면 그냥 엄청난 그런 그 뭐라 할까 고통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스펄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신학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갈 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기쁨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잘못된 기대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입사원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래도 좀 높은 이런 지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학생이 왔는데 한동대학교, 여러분 한동대 그러면 기독교 학교잖아요. 한동대학교 뭐 어디 하고 아버지도 한동대 교수인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다 이제 다 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 끝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3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붙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할 말을 하려니까 글쎄 특새 30일 한 거를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냐? 아니, 그게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실력이 안 돼서 하여튼 떨어졌는데, 아, 자기도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 30일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걸로 확신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날 떨어지면 그 기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애초에 기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기대가 잘못된 거잖아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기고 항상 1등을 하고 복권을 사도 그냥 항상 당첨이 되고 회사에서도 항상 승진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수무강하고 그리스도인은. 이게 오순절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번영복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인생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잘못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암으로 아플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면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섯 번째,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기쁨을 잃는다. 시편 103편 2절. 저도 이제 만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62년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이게 생각, 옛날에 뭔 모르고 20살 넘어서부터, 그래서 42년을 살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산 게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놀랍네. 그렇죠? 이런 삶을 살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 전에 동네에서 8명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다 짓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꿈도 꿔본 적도 없고 계획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나, 이거를 늘 기억을 해야, 그래야 기쁨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도취,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릴 그런 확률이 많다. 이런 저런 조그만 모든 일까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쁨을 잃게 되는 거,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것까지, 이게 하나님이 뭐 함께 했나 안 했나 이거에서 다 분석을 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지속을 할 수,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일일이 다 분석해갖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럼 기쁨을 잃어버린다.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의 문제고 많은 그런 사람들의 문제예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이게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처에게도 나는 기쁜 마음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정신적인 훈련이 덜 돼 있는 미숙하다. 제가 지금 62년을 살았어도 이게 조절이 안 돼갖고 제 아내에게 나 오늘 기쁨이 없네 이렇게 그냥 미숙하라는 거예요. 미숙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정신적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감정적인 거예요. 좋아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어떨 때 큰일이 나라에 생기면 다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감정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면 기쁨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우리를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기뻐하고 싶지만 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미숙합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숙아가 저처럼 62세가 돼도 미숙아가 되고 80세가 돼도 미숙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이거 하는 걸 배우질 못하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래서 감정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감정을 잘 표현해야 돼요. 슬픈 데 가면 슬프게 감정을 표현하고 기쁜 데 가면 기쁘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기쁨을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기쁨의 기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십자가의 저 사건, 저 부활의 사건, 그렇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예, 그 약속했어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게 크리스천 기쁨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 사람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위해서 마련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복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명령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이고 합리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뭐라 그래요? 영어로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영어로는, 예, 히브리 말로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렇죠?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항상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항상 변하는 거. 우리 왜 기쁨이 안 생기나 보세요. 항상 변하는 거 바라보니까. 예. 그렇죠.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이러니까 기쁨이 안 생기는 거야.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경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러 온 구원, 구원의 불변하는 효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한 자리가 나를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거. 맞죠? 불변하는 천국의 약속, 이거를 바라봐야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성도는 자기의 어려움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 땅에서 어려움, 고통, 가난보다 하늘에서의 영광과 복을 더 많이 생각한다. 제가 사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오늘 이제 아침에 읽어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건데,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참 많은 경우가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게 어떻게 즐거워해, 이거를.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이라. 사람이라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 제가 이게 올바르게 일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하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이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라. 왜? 이런 모든 거. 그런 자들은, 예, 지푸라기처럼 이제 다 없어질 거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 왜 유튜브에도 요새 해서 뭐 내 영상을 가져다가 다 짜짓기를 해갖고 거짓말로 그냥 유포라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AI로 되니까 어떨 때 나한테 그게 뜨거든요. 야,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이런 자들 심판하시겠지.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기뻐하고 오히려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 이것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올바른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예,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예, 즐겁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